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박승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신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인데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유럽은 물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수도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수도 로마와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수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시아의 최대의 무역 중심지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무역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넘치도록 유용되었던 곳 바로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전 세계 인종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요. 문화와 예술이 발달을 했고 반면에 도시 전체가 항구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흥청망청거렸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저기 그림에 보면 거대한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신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담의 여신, 풍요와 다산에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한가운데 아담의 신전이 있고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통하여 아담의 우상을 예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장 7절 말씀 보니까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는 말씀에서 아주 그 수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신실한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로부터 좀 뒤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5년쯤 흐른 뒤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자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칭찬과 동시에 책망도 함께 받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칭찬도 책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위로요. 칭찬은 격려입니다. 칭찬은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은 하루속히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점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께서 칭찬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열심히 훈련도 받고 헌금도 잘 드리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 그 수고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딘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이단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는데 니골라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자칭 자신들이 사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선교사도 아닌데 자신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자칫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력을 뻗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영지주의 이단이란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혼합주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유행했던 아데미 여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아무렇지 않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일컫는 말을 니골라당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을 교회 안에서 단호히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말씀 사역과 훈련 사역의 결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그곳을 가르쳤고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돌보았고, 차세대 리더였던 디모데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훈련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파렴치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세일꾼반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받고도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역을 섬기고 다시 계속해서 양육의 훈련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본 과학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훈련사에게 동참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알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니고달랑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유 문장 제1번을 보내며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왜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에 사는 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런 서신들을 되게 어디 썼습니까? 감옥에 썼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헬라어 케코 피아케스라는 단어는 수고하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은하찬양대, 또 주방사역, 주차사역, 또 예배를 수종들은 모든 분들 다 일찍 나와야 됩니다.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또 순장 순모님들 뭐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돌아가도 또 나와서 남아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고 순원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줄을 놓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씀줄을 놓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섬김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섬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방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을 안 닦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방팀이 아니어도 가서 내가 오늘 밥 먹고 에너지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바퀴 쭉 돌면서 닦고, 여기 배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 닦으면 됩니까? 그럼 한번 닦으면 되는 거예요. 주방팀만 거기 전선해가지고 닦으라는 법이 없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합니까? 우리 여기는 직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청소하는 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청소하시고 눈에 보이면 여러분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아유, 뭐 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비우면 돼요. 아니, 내가 한번 그거 비우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충격적인 책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오기 전에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든 얘기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성경 공부와 진리를 잘 무장해서 이단들과 맞서 싸우고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잘 견뎌낸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성도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가슴에 뭉클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대면대면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단과 싸우며 진리와 싸우며 전투력은 상승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자꾸자꾸 판단하는 것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믿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사랑에게 10년 동안 오면서 개척에서 1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자꾸 받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고 대단한 신앙이라도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몸부림치며 허우적대다 인생이 끝나버리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왜 기억해야 되냐? 일곱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곱 교회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지적하시고 제일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저명한 기독교 조직신학교수인 조엘 비키는 성경의 역사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가, 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1단계는 뭐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침체에 이르는 첫 단계는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사라진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해보면요, 첫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전화도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텍스트 보내고 뭐 카톡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온갖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눈 오면 뭐 첫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첫눈 왔다고 만나고,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마음의 형편과 상황과 필요와 고백을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다 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막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결단하면서 기도 생활했는데 어느 날부터 간절하고 은밀한 기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했던 기도가 사라지고 새벽마다 엎드렸던 기도가 중단되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자꾸자꾸 빼먹고 잠들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조차도 형편없이 짧아지고 반면에 온갖 잡념들은 많아지고 불만과 불평은 입만 벌리면 쏟아지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를 통틀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기도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는데 그곳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그곳에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이고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적 침체에 이르는 2단계는 은혜의 수단을 자꾸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이 예전처럼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은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방인들이 머무는 성전의 바깥들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깥들 저 멀리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미 성전의 저 바깥들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심과 치열함이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안 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큐티? 옛날 얘기예요. 큐티책 사라고 그렇게 해도 단돈 몇 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아예 큐티책 자체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내 삶에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지은 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슴 아파하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에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닮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다 형식화된 신앙생활하고 다 화석화된 신앙생활, 다 죽어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 침체의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던 것처럼 자꾸 내 죄를 가리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저 사람이 잘못해. 다 교회가 잘못해. 다 사역자들이 잘못했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러죠. 왜 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여자한테 내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냐.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따먹은 건 지가 따먹었죠. 죄도 내가 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도 내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 침체하라고 첫사랑 잃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불을 질렀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데 살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왔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교회가 그러고 다 목회자들이 그러고 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죄에 대하여 난색을 표현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죄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동성애가 반드시 지옥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옹호하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국가라고 전에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미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집어냅니다. 혀를 차면서 그러나 내 자신을 점검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밑도 끝도 없는 소망과 확신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는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나는 하나님이 돌봐. 왜 돌봐주셔? 말도 안 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영적 침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적 침체의 4단계는 세속화가 점점 증가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요. 그들처럼 타락해 가는데 동화돼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유, 주일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떻게 사세요?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막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서 막 쇳덩어리가 날라올 것 같고 막 어디서 뭐가 터져도 막 그것이 나한테 달라올 것 같고 막 차들이 나를 위해 쇠지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 교회를 그냥 드문드문 그냥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안 다녀보니까 괜찮아요. 무뎌진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타락해가고 동화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자꾸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고 자꾸자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자꾸자꾸 마셔서는 안 될 것들을 마시면서 영혼 없는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 오늘부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유행과 패턴과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구별 없이 섬기고 있는 것.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삼손이 몰라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다 깎여서 이제 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그는 모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모든 것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이론들을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추앙하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너무나 종교적인 거에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고 영적 침체로 가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침체의 마지막 단계는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일날 알아서 주님을 찾아갈 테니까요. 다른 때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주님 불편합니다.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왠지 눈에 거슬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들이 보면, 그런 인간들 보면 삭개오 같은 인간들 막 은혜 받겠다고 막 앞자리 앉고 막 은혜 받겠다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받겠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겠다고 막 기도 크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서 튀는 인간처럼 그런 인간이 보기 싫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런 행동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만을 하고 자꾸 목회자들과 믿음의 영적 정지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첫사랑을 앗아가버리고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그 칭찬을 다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니 더듬어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말씀과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던 그 에베소 교회,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떨고 영적인 파워가 넘쳤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더듬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절히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절절히 사랑하십니까? 평신도 리더들과 순장 순모님을 절절히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사랑할 이유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길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서 첫사랑에 잃어버린 원인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것을 끊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막 내 입술로만 한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막 눈물 콧물 흘렸다고. 눈물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관계가 잘못되면 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꾸만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묵혀두고 그 관계를 자꾸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잘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재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회개만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움직여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가지고 재헌신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탕자가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아들로 재헌신했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으로라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아들로 살았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왕도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국사를 돌보았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잘 키워서 대통을 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돌이킴은 입술의 돌이킴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재헌신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족간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와 목회자가 성도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동부사랑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나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니다 그런 얘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